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과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두 곳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다음으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역시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5월 피천득 시인의 시입니다.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면 좋지만 마음속으로 상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아멘. 5월의 마지막에 참 어울리는 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6월이 되면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가 속한 구역원들이 모두가 한껏 더 성숙해지는 귀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잠깐 복습하며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얍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것을 형과의 만남 앞에서 감추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그 초라한 몰골을 그대로 내어 보여주면서 형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 야곱이 죽은 것이며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그 처참한 상황과 깊이 만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을 치장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전 인생을 온전히 맡긴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 형의 발 뒤꿈치를 잡던 야곱,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였던 그 야곱을 기억한다면 얍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다치게 하신 것은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옛사람 야곱이 죽고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둘 다 사내 아이인지라 아빠와 몸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몸의 대화란 즉 씨름하는 것이죠. 그 씨름에서 제가 매몰차게 아이들을 집어서 던져버리면 저는 어떤 아빠입니까? 힘이 센 아빠일 수는 있어도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는 아닐 것입니다. 이길 힘이 있지만 그 아이를 위해 내가 스스로 져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다리를 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곱에게 멀쩡한 두 다리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려도 형이 쫓아올 때 불이 났게 달려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마지막 희망을 치셨습니다. 믿음은 이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무너져버린 내 모습 이대로 위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진실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난 시간 암송요절을 함께 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처럼 제가 누구 읽어보시라고 외워보시라고 하면 제 뺨을 치실 것 같아서 이 시간 제가 일주일 동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아멘. 아, 감사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 100점, 네. 또 혹시 외우신 분 계시면, 계십니까? 우리 그러면 우리 그 교회 올해 표어인 마가복음 10장 34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고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암송구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아멘. 저도 외우려고 애썼습니다. 저도 100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비다가 베드로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런 본문인데요. 먼저 이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요파에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에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32절부터 나와 있는 본문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지금 베드로가 있는 지역은 루다입니다. 루다는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이었고요. 헬라 사람들은 이 지역에 주피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디오스폴리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루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도시였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루타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루타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사도행전이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두 가지 추측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구경 왔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설이 있고요. 전도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후에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지중해 연안에 속해 있던 루다가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베드로가 루다에 가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루다에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냥 8년이라고 읽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애니아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는 시기였음은 분명합니다. 애니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칭찬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야 할 이 애니아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니아는 이름을 들으면 여성 이름 같지만 남성 이름입니다.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본문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말은 애니아가 그렇게도 듣고 싶어 했었던 말일 수 있습니다. 일확 천금을 준다 한들 무엇이 그것이 탐이 나겠습니까? 8년 동안 자기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이 애니아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주님께서 나의 이 육신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8년 동안 애니아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이 애니아의 8년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너 누워있을 필요가 없으니 그 바닥에 까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돗자리를 거둬라. 죄송합니다. 돗자리를 거둬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너의 인생, 지난 그 인생을 정리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야만 하는 인생,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 칭찬받는 자로 살아야 하건만 칭찬은커녕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만 했던 그런 인생을 이제는 접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삶, 그동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힘있게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을 갉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인생으로 살았음은 그 다음 구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과거의 삶의 자리가 정돈된 애니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가 달라진 애니아를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론은 갈매산 남쪽 해변을 따라 가이샤라, 욥바, 룻다 이 전 지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왔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적과 그런 기사는 사람의 이 본질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복음을 만난 애니아,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동안 힘들게 했던 가족들을 섬기고 주변의 지인들을 섬기고 자신이 살고 있던 전 지역을 섬겼더니 결국 그 변화된 애니아의 삶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사론은 구약시대부터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의 대명사였습니다. 목축, 곡식, 과일 모든 것들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물질만 풍부하던 지역이 애니아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로 진정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에서 치유된 애니아는 자신의 삶이 정리된 것처럼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이전의 삶을 정리하게 만들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그런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확장성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면 베드로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신 그 은혜를 알고 베드로도 역시 룻다에도 찾아가고 이후에 찾아보지만 욥바에도 다녔던 것처럼 나 역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어디를 변화시켜야 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나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본문에서 고침을 받은 다비다는 어떤 여인입니까? 본문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이 욥바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에 필요한 목재를 받았던 항구가 이 욥바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려고 찾아갔던 항구가 욥바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요나를 부르시듯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을 위해 욥바로 갔다면 베드로는 순종하기 위해 욥바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본문의 다비다를 성경은 여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실현하며 그렇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다비다는 그런 여제자였던 것입니다. 다비다, 도르가 같은 의미이지만 다비다는 유대식 이름이며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비다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영양, 가젤, 영어로 가젤인데요. 사슴을 닮은 야생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동물은 은혜로움, 아름다움, 그것을 의미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았을 때 행했던 행위들, 선행과 그 많은 구제들을 살펴보건대 그 여인은 이름처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행했던 선행과 구제가 본문은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플레레스는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다비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넘어서 넘치도록 과분하게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실의 삶을 살았으며 선행과 구제가 차고 넘쳤다라고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모두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에는 반드시 족적이 있습니다. 발자국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따라 살아왔으며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정말 단 한마디로도 표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차고 넘쳤던 여제자였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4번 문제입니다. 다비다가 죽고 난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먼저 다비다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녀가 어떤 병인지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체를 씻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장례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염을 했다는 의미겠죠. 이것은 그녀가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나와 있는 행동들이 전혀 일반적인 장례의 관습이 아닙니다. 먼저 그녀를 다락에 누였습니다. 당시 장례 문화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인데요. 다락은 생활 공간입니다. 주로 여성들이 생활하던 생활의 공간이지 죽은 시체를 올려놓는 공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가 지금 죽었지만 곧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가 죽자 또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두 명의 제자를 보내어서 속히 이곳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당시 다비다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장례가 나면 당일에 매장했습니다. 사망 즉시 향유를 바르고 시체를 천으로 싸야 했습니다. 그런데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다비다에게 향유를 바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시체를 천으로 감싸지도 않은 채 그저 일반적인 복장 그대로 2층에 눕혀 놓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본문이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다락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가서 다시 살려준 기적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에서 37절에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경우가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욥바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르자 그에게 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있던 룻다와 지금 다비다가 있는 욥바와의 거리는 약 18km입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올 수 있는 길입니다. 부활의 믿음 위에 세워진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꺼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착한 베드로가 다비다가 2층 다락방에 있는 것을 보고 아니 왜 이 여인을 이곳에 두었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를 때부터 베드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착한 베드로에게 모든 과부들이 찾아와 울며 불며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자신들에게 지어졌던 속옷과 겉옷을 보이며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비다는 자기 손으로 시간을 내어 이 많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당시에 물자가 귀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겉옷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겉옷은 단순한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의 용도이기도 하였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용도였으며 돈이 급할 때에는 맡기고 돈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몇 명의 과부들에게 이런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이 선행을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욥바에는 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과부들이 많았을까요? 그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남편들이 배를 타고 어업 활동을 하다가 그 거친 비바람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과부가 많은 그 지역에 다비다는 일일이 상이 날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서 남편을 잃어서 상심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혀주며 위로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부가 다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모든 과부가 다 그렇게 지어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뻤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와 성격적으로도 맞지 않고 내 마음에도 들지 않았을 수 있지만 다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인이건 선한 사람이건
막론하지 않고 모두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혀주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고 합니다. 입만 살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손과 발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마지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때 내 옆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평가해 주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서 기억할 만한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죽음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보내고 다락에 홀로 남아 한 행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기도의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본문인데요.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자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기도는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정말 간절할 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산 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고쳐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귀신이 제자들을 제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그 귀신을 제압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따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과거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배웠던 베드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은 다비다에게도 역시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살려주시니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룻다에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했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망의 기원이나 어쩌면 간절한 바램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3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켰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주님께서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베드로도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하신 것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구역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 있는 것 같은 구역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한 명 한 명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실 때 모든 구역 안에서 이런 살아남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손과 발로 함께 수고합니다. 욥바에 있는 다비다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말로만 낫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8km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죽어있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시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모두 믿음의 열매인 줄 압니다. 그 수고와 그 땀방울과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 가운데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도들과 가부들에게 살아난 것을 보였습니다. 죽어있던 다비다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음을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보이셨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면 성도들이라고 표현해도 될 터인데 굳이 본문은 성도와 과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역사적인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믿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저 믿지 않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여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그저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저 과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삶에 거추장스러운 꼬리표를 뗄 때 우리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루다에서 일어난 동일한 일들이 이 요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역동성이 루다뿐만 아니라 요파에까지 차고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파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삶을 종결하였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파는 남편을 잃은 과부의 천지인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항구 도시의 특성에 맞게 전 세계로 퍼뜨리는 믿음의 도시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여섯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여 피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집이 어떠했겠습니까? 짐승의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가죽을 가공하는 일이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냄새와 털이 날리는 작업장, 그리고 이 무두장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이 무두장이로 살아간다, 율법에 의하면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그리고 요파에서 죽어있는 다비다를 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모두를 거절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가지 않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친히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베드로가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적으로 감히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율법에 충실한 베드로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든지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도 이미 죽어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고넬료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 베드로, 애니아, 다비다, 이 사람들로 인해 나타난 현상은 복음이 그 사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한 모든 사람들, 가족들, 공동체, 전 지역에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죽어 있는 것 같은 삶, 아니 이미 죽어버린 삶,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니 모두가 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적인 현장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복음이 나 혼자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끊임없이 차고 흘러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폭력의 세상에서 비폭력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과 연합할 수 있는지, 성전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우선 펴주시고요. 10장 22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수전절은 어떤 날이며 예수님이 거니시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전절은 히브리 말로 하누카, 해석하면 봉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수전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약 8만 명을 학살하고 유대교를 탄압했으며 율법을 불태우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모두 절하게 만들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하고 그 고기를 나눠 먹게 만드는 그런 포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주전 165년에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이 재탈환하여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새롭게 단장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던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겨울입니다.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절기였고요. 이때는 우기라서 날씨도 춥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였습니다. 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솔로몬 성전 바깥 이방인들 동편에 위치한 행각인데요. 여기의 형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자와 비슷합니다.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습니다. 벽이 없기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 차가운 기온을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물의 형태상 개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누구든지 막론하고 함께 모여서 이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지던 그런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봉헌하는 절기인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건물로 구성된 성전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고 이제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메시아가 맞다면 스스로 밝히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에 주님께서 하신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감사합니다. 참 성전 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맞다면 밝히 말씀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요구를 주님께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너희가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너희가 인정하지 않으니 주님께서는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는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알게 되었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가르침으로 참 성전된 나의 삶을 날마다 수전, 날마다 봉헌하며 나의 성전됨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나의 삶을 온전히 봉헌, 수전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본문에 기록된 동사 세 개, 들으며, 알며, 따르느니라. 이 동사는 모두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즉각적인 행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어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구체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체화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된 들으며 따르느니라입니다. 듣다, 따르다 모두 헬라어 동사 아쿠오라는 말입니다. 즉 듣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 동사인 알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의미이며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이것은 그저 그냥 단순히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공격과 방어 체계가 없는 양은 모든 위험에서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 앞에 대책 없이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몸에서 자라나는 털은 누군가가 깎아주지 않으면 양 스스로 가눌 수 없을 만큼 그 부피와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동물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인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감히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는 양이 한 행위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양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르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맛보게 됩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새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1번,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애니아에게 임한 진정한 치유는 중풍병의 치유가 아니라 삶의 치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것이야말로 참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적으셔야 되나요? 다비다가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간 것과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룻다의 베드로를 급히 초청한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욕심을 제거하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모두 소유해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수전, 봉헌하는 것은 참 목자 되시며 양된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이 있다면 양된 우리는 영생의 확신 속에서 삶이 고단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의 관점으로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가난의 폭력, 거짓의 폭력에 신음하는 과부와 같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도록 나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사용해서 섬겨야 합니다.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소유욕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지 묵상함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며 한 번 주신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발적인 포기, 자발적인 불편, 자발적인 낮아짐을 실현해야 합니다.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인생의 무게와 해결해야 할 숙제들, 넘지 못하는 산과 나를 둘러싼 군대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혼의 낙심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에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믿지 않게 하시고 내 손이 움직이고 마음이 열리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움직이는 성전됨으로 인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요 성전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드러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